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요한복음 4장 우리 앞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이제 뭐이 말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만나서 또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뭐 내용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한번더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유대에 계셨는데 이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수가라는 그 동네가 있었고 바로 거기에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6시쯤 되었다. 그러니까 그난 12시입니다. 한 12시 정오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7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이렇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먼저 건네시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온 여자 이렇게 두 분이 계시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야, 물을 좀 달라. 그럴 때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유대인인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이제 뭐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사람들, 이분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슬픈 그런 역사를 반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멸망을 당했을 때 이제 아수르 이 제국이 참 이렇게 그 악한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아수르 제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하도록 그렇게 피가 섞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의 그런 하나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순수성을 상실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될때 가장 큰 걸림돌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 혼혈, 피만 섞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도 혼혈이 되어져 버린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경멸을 했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자 입장에서는 바로 누구도 정말 이야기를 건네지 않고 자신들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부정되게 생각하는 유대 한 남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붙이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유대 남자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또 너에게 지금 물 좀 달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도대체 누구인 줄 네가 알았으면 너는 그분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왜 지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고 또 지금 너에게 물 좀 달라고 지금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했을 거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당신한테는 물기를 걸어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행로 중에 계셨으니까 그분은 물기를 걸으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얻어서 나한테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우물은 야곱이 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지금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냥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죠. 지금 이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 압니다. 다시 목마를 때가 오게 되고 그래서 또 물을 기르러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다.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것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무엇이 되느냐? 바로 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샘이 되어서 이 샘에서 계속해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13절, 14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도대체 우리 존재, 우리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정말 하나의 그 명확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후에 여자가 이야기하죠. 아니 그런 어떤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물기를 올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야,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옳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긍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그 말이 옳은 것은 너는 원래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바로 너의 말은 참되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는 이전에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는데 다 정리를 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또 다른 사람, 네가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까 바로 남편이 없다라고 했던 그 말은 참되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말을 긍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여자가 이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분이 정말 자신의 그 숨겨진 그 과거까지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그 숨겨진 모든 과거까지 알고 계시는 것을 그가 깨닫고 나서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대화가 옮겨지느냐. 지금 당신은 선지자인데 내가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있는 근처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결별을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들 나름의 성경을 만듭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들은 성전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헷갈린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지금 그리심산 이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신 선지자인데 좀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했으면 막 오늘날에 좀 속되게 표현하면 총 맞을 일입니다. 총 맞을. 아니,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장소의 어떤 범위와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에게 납니다. 그렇지만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더 이상 지역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어떤 자들을 찾으시느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그분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여자가 뭐 상세한 거는 모르지만 좋은 거잖아요. 아버지께 하나님께 장소의 한계를 떠나서 어쩌면 모든 사람의 갈망이죠. 영과 우리 존재의 중심인 영과 진리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참된 예배, 어떤 인간의 조건에도 묶이지 않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주소 들은 것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들은 하나의 풍월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26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너에게 말하는 나,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 그리고 메시아가 되심을 여인에게 선포를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냥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샘물이 되는 그 생수를 예수님이 주신 수, 예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 여인은 남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선택했지만 그 남편은 이 여인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때까지 네가 참된 만족이 있을 거라고 믿고 확신했던 그 대상을 한번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남편을 선택했지만 오늘날 많은 분들은 예를 들면 돈을 선택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과연 우리가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과연 돈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또 지식에 목숨을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식인들에 대해서 저는 참 이거 과거에 읽었던 그 책 중에 우리 80년대 많이 읽었던 최인훈 씨가 썼던 그 광장이라는, 아마 그 당시 대학생이었으면 한 번쯤은 읽었던 책이 광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6.25 사변을 전후로 해서 정말 그 어떤 사상적으로 좌우의 그런 혼란 속에 시달렸던 한 지식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지식인이 이제 주인공이 어느 날 이렇게 막 잠을 깹니다. 잠을 깨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바른 길을 찾아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아침에 새벽에 한번 잠이 깼는데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서재에 꽂혀져 있는 책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서재에는 정말 저 책 속에는 내 삶의 참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길이 있을 거다라고 믿고 자기가 읽고 탐독했던 수많은 두꺼운 책들이 그 서재에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존재는 가랄 만큼 가래 있는데 뭔가 내 자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그 서재에 꽂혀있는 수많은 책들, 읽을 때는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고 감동을 주었던 그런 책들 중에 어느 한 책에도 자신의 손이 가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많은 책들, 감동을 줬던 그 많은 책들 중에 어느 한 권에도 자신의 손이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냐? 지적인 매춘자다. 나는 지적으로 매춘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 책으로, 저 책에서 또 다른 책으로 나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만족을 찾아 헤매고 있는 지적인 매춘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식인들에 대한 정확한 하나의 설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 과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만족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는데 그 생수는 바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이 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생수를 얻고 나면 그 생수는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생수가 바로 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펑펑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샘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공부든 뭐든 뭐 그냥 제 나이 또래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했지만 정말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도 이제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마치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그 여인의 영혼 속에 무엇이 터지도록 만들었느냐? 은혜의 샘이 터지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시냐? 그 여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 여인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친하고 좋아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두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진짜 모습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진짜 모습을 다 아는 누군가가 과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존재가 과연 누군지 그걸 다 아는 사람이 그것이 다 드러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죠.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과거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그 여인을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지금 이 세상이 가장 갈망하는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을 이 세상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은혜의 샘이 터지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라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분은 실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같은 말이지만 우리들에게 성령의 샘이 터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 속에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선한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힘들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 성도님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참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정말 이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건데, 이렇게 펑펑펑펑펑펑 이렇게 솟아나는 정말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실패하고 부족한 게 많고 허탄한 것을 추구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조용히 주님 앞에 있으면 여전히 우리들의 영혼 속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팡팡팡팡팡팡 솟아나면서 바로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랑의 물소리가 팡팡팡팡팡팡 자꾸 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나는 너를 바꿀 수 있다는 것, 나는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것,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것, 그 어떤 성령의 그 물소리가 펑펑펑펑펑 나는 거죠. 성도님들, 바로 이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언제 끊임없이 확인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이 여인도 알았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은혜는 언제 주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소에 제약당하지 않고 그냥 성령에 감동되어진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그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바로 우리들 속에 이 생수의 샘이 우리들에게 터져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샘의 물소리가 우리들의 귀에 끊임없이 들려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내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 이 생수의 샘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샘이 터져나고 성령의 샘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그 참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영과 진리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쏟아붓는 예배를 드리, 우리 성도님들 영혼 속에 있는 그 생수의 샘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생수의 샘이 터져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